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호입니다. 내일 모레 5월 10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꼭 1주년이 됩니다.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내렸던 지시, 대통령 제1호 업무 지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에 설치했던 조직입니다. 멀쩡하던 일자리가 순식간에도 없어지는 시대에 위원회 하나 만든다고 일자리가 금방 생기는 것은 아니죠. 또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또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런 가운데 특히 일할 능력과 의지가 충분한 노령자, 노년 세대 중에 일자리가 없어서 놀아야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오늘 자식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하루쯤은 효도를 생각하는 바로 어버이날, 노년에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서 생기는 고통인 이른바 무위고를 생각하면 국가와 사회가 이분들께 할 수 있는 효도는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일자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장성한 자식이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도 역시 번듯한 일자리를 잡아서 출근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인데, 참 이래저래 효도 한번 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세상 같습니다. 네, 5월 8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금융당국이 제3회 인터넷 전문은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미 출범한 제1, 제2의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그동안 소비자들의 금융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쭉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7월부터 근로시간 특례업종들이 줄어듭니다. 특례업종에 남는 업종과 여기서 제외된 업종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5월 8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챙겨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회계 문제가 네. 주식시장에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주 강력하게 홈페이지, 회사 홈페이지에다가 네. 조목조목 금감원이 뭐 잘못했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일단 법대로 가보자, 뭐 어디 절차를 밟아보자. 일단은 말은 없는 상황이죠.
예. 일단 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억울하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오늘 이제 새로 나온 뉴스라고 하면 오늘 아침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감원 측에 대해서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감리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 노출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 크나큰 우려와 유감을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말한 유감이다라는 것은 요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식회계라고 아직 확정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분식회계다라고 마치 결론이 난 것처럼 금감원이 시장에 알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슈는 그러니까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몇 년 전에 상장할 때 분식회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 주장하는 거고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닙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건데
예.
분식회계 한 것 같다, 우리가 법적 절차를 밟을 거야라고 하는 거를 금감원이 시장에다가 그냥 공개를 먼저 해버리는 바람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골치 아프게 됐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감원이 이제 특별감리를 실시했고 금감원의 의견은 이제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 이게 분식회계로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예.
나름대로 내부에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분식회계가 맞다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확정이 되려면 몇 가지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실제 금감원의 이런 결론은 사전 통지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자신들이 결론을 내리면 해당 회사에다가 사전 통지문이라고 그래서 이걸 보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눈에 분식회계 한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그리고 회계를 담당한 회계법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계법인에도 이게 통지문을 보냅니다. 이거 이렇게 하니까 준비하세요라고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금융위에서 감리위원회라는 걸 엽니다.
네.
감리위원회에서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를 듣고요. 그리고 해당 기관의 해명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이걸 증선위에 올려요. 증권선물위원회라는 곳에 올립니다. 그러면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이제 감리위원회에서 내려진 결론을 가지고 제재를 네. 확정하는 이제 기관이거든요. 예. 제재가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완벽하게 이게 뭐 분식회계다. 그래서 됐어요. 뭐 어떤 제재가 내려진다. 이게 결론이 나는데 사실상 조사통지문을 보내는 선에서 언론에 공개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 금감원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건이 있는 건데 예. 만약에 우리가 입 다물고 조용히 있었으면 아는 사람은 알고 그러면 공매도에서 팔면 이익이 생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
네.
정보니까 그냥 공개한 거다.
그렇죠. 금감원 입장에서도 예. 만약에 이게 나중에 공개됐을 때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어쨌든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논란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선 조금 더 억울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전 고지를 한 통지문에 이 사실을 절대 밖으로 알리지 마세요라는 당부사항이 금감원의 당부사항이 들어 있었어요.
삼성바이오는 이게, 예. 조용히 하시고.
5월 1일 날 이제 본인들이 접수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언론에 이제 금감원이 이걸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5월 3일 날 또 한 번 통지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밖으로 내용에 대해서 발설을 하지 마세요라고. 그러니까 아니 본인들은 입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에서는 그건 다 막아놓고 감독당국은 왜 언론에 이런 사실들을 계속 흘리고 있느냐라고
네.
이제 반발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인들의 주장은 이거는 분식회계가 아니고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회계법에 맞춰서 한 내용이고 회계법인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다 구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식회계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행정소송까지도 가겠다라고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감리위원회가 이제 17일 날 열리기로 지금 돼 있는데 여기서 굉장한 공방이 좀 일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월 1일에 언론에 공개를 하고 통지서도 나눠준 후에
네.
5월 3일에 또 한 번 관련 사실을 언론에 밝히지 말라고 한 것은
네.
이 사실 자체를 밝히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이에서 오갔던 그동안의 과거의 물밑 공방들의 내용을
예.
삼성바이오는 공개하지 말아라 이 말인 것 같네요.
그 통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이런 것들을 언론에 밝히지 말아라라는 내용이고요. 관련된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너네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자제해라라고 네. 해석이 되는 것이죠.
항변 같은 것도 가능하면 하지 말고. 그런 얘기네요.
어쨌든 뭐 감리위원회에서 일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에서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빨리 감리위원회 열자 그래서 17일로 날짜를 지금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네.
감리위원회에서 대심제를 해달라 이렇게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삼성이?
예.
대심제는 뭐예요?
대심제라는 것은 이제 감리위원회가 보통은 금감원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사 결과를 금융위에서 듣는 거죠.
네.
어떻게 됐어?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내지는 저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에 놈이야 눈에 들어와서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이렇게 설명 듣고 이제 끝내는 게 이제 감리위원회인데
네.
대심제는 약간 재판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반론을 제시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반론을 제시하고 여기서도 반론을 듣고 또다시 그 반론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심제가 되면 조금 더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삼성로직스는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선위까지 가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러면 시장의 혼란은 조금 더 커지겠죠. 결론이 안 나니까.
네.
결국에는 이건 투자자들은 계속 일단은 이 사실이 공개되면서 분식회계 논란이 있으니까 주가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한 26%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아니다라고 만약에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이미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더 큰 피해를 볼 테고 맞다라고 또 결론이 나면 아니다라고 강하게 항변한 것 때문에 시장이 혼란스러웠던 건 더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겠어요. 이게 결국은 분식회계도 결론이 나면 과연 그러면 상장 폐지도 되는 거냐 이것도 고민이겠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네. 네네.
상장 폐지만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과거에 분식회계를 했든 안 했든 어차피 한 달 전까지는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판단해서 거래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이면 굳이 그 과거의 일이 현재 주가에 있는 영향을 덜 미칠 텐데
네.
다만 이것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된다든가 하면 그거는 또 주가에 또 반영한 변수니까 투자자들은 그렇죠. 고민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제 제재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상장 폐지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될 텐데 현재 증권가의 분석은 상장 폐지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장 폐지의 가능성은 좀 낮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제재의 수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분식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회계 감리 같은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하다 단순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제 제재를 하는데 가장 강한 게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금감원은 고의적이라고
예, 지금 이제
밝혔잖아요.
고의적이라고 보고 있는 예. 것이죠. 그래서 고의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제재 대표이사 해임부터 시작해서 벌금 이 좀 강하게 물려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거야 뭐 투자자들은 별 관심
예,
없을 거고
상장 폐지까지는 예.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증권가의 중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휴대폰 요금, 이동통신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여기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통신업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보고서다
네.
이렇게 또 반론을
이 핀란드의 민간 컨설팅 회사 리휠이라는 곳에서 낸 보고서인데요.
네.
이게 작년에도 한번 보고서가 나와서 논란이 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신비가 굉장히 비싸다라고 이제 리휠이 한 40개국의 통신 요금을 비교해서 그렇게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통신 요금이라는 게 나라마다 이 굉장히 요금제가 다양하고 복잡해서 딱 하나의 기준을 세워서 이 통신요금 평균을 내서 비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한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 지금 리휠이라는 곳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2018년 상반기 4G 가격 책정 상황 보고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41개국 그 조사 대상 국가 중에 1인당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을 비교해보니 한국이 2위로 가장 비쌌고 그리고 자신들이 속해 있는 핀란드는 매우 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는 1기가바이트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한국은 13.9유로,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7,9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8,000원이고 핀란드는 0.2유로, 약 258원에 불과했다라고 비교를 낸 것이죠. 그래서 국가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2위, 그러니까 두 번째로 비쌌고요. 캐나다가 3위, 미국이 5위, OECD 평균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아까 13.9유로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네. 1기가바이트당 요금이 OECD 평균은 2.9유로였으니까 한 10배가량 차이, 아니 5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핀란드 한 민간 컨설팅 업체가 보고서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가끔 이런 보고서 나오면
예.
이동통신비를 보고한 비교한 경우도 있고 가끔은 뭐 집값을 비교하는 보고서도 있고
예.
나오면 기분이 참 안 좋을 때가 있긴 있는데 이게 통신 서비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SK텔레콤, LG, KT가 비싸다고 해서 그러면 NTT 도코모한테 와서 그럼 이거 우리 거 좀 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어차피 그 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 나라는 석유가 비싸고 이 나라는 석유가 쌀 수도 있고 저 나라는 생수가 비싸고 이 나라는 쌀 수도 있고 저 나라는 집값이 비싸고 이 나라는 쌀 수도 있는 건 그건 물론 기업의 마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일 수도 있지만
네.
제조 원가가 다르면 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치국 하나 박아서 100만 명이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모여서 사는 나라도 있고
네.
또 저기다 하나 박아봐야 한 10명밖에 못 쓰는 그런 나라도 있고 기치국 보수하는 사람의 인건비도 나라마다 다 다를 테고 사람들이 원하는 통신의 수준도 다 다를 테고
네.
그래서 어차피 가격이랑은 비교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하고 나도 마음만 그냥 답답하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난 이후에 데이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통신요금들이 특히 가계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접하면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 우리가 이렇게 비싼 요금을 쓰고 있었어 좀 낮춰야 돼
네.
라는 생각이 들긴 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참 무의미한 보고서일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통신사들 이 입장에서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웃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네.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1000분 이상 음성 통화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선택하면 데이터가 전부 무료라고 해요. 그런데 이 회사가 1000분 이상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요금제를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책정하다 보니까
우리는 데이터는 무제한이지만 음성은 100분, 200분밖에 안 주는 요금제가 많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음성은 무제한으로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요금을 책정을 하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 비교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알뜰폰이라든지 아니면 선택약정 할인 뭐 이런 것도 적용이 안 돼 있다라고 강변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전체에서 어느 정도나 차지하는 거야 라고는 조금 뭐 궁금해지긴 하잖아요. 2위라고 하는데 진짜는 네. 그럼 뭐야? 얼마 전에 작년도에 그래서 국내에서 좀 논란이 돼서 이동통신 3사하고요. 학계하고 소비자, 시민단체 등이 함께해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라는 곳을 만들어서 네. 공식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코리아 인덱스라는 걸 내놨거든요. 여기서 보면 주요 11개국 통신비 중에 우리나라는 한 중위권, 6위 정도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긴 했으니까.
아무 결론 없는 거잖아요.
절반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신비의 구조는 단말기를 사기 위해서 높은 요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단말기 할인 조건이 8만 원 이상 요금제를 가야만 단말기 할인 요금이 좀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그렇겠죠. 보니 예.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은 높은 요금을 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매달 내고 있는 게 이게 휴대폰 값인지 뭐 그냥 통신 요금인지도 애매하고
네.
통신의 품질도 나라마다 다녀보면 또 다 다르고 고민거리입니다 이것도. 예. 테슬라라고 하는 미국의 전기차 회사가 있는데
네.
이게 요즘 화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 앨런 머스크라는 CEO가 지난번에도 뭐 파산 언급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SNS에 올려가지고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얼마 전에 이제 그 애널리스트를 상대로 실적 발표하는 현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생산하고 있는 새로운 모델의 생산 목표라든지 앞으로 재무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애널리스트에게 멍청이 같은 질문을 했다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를 빚었거든요. 근데
네.
이 현장에서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는 자신들 차들만 충전할 수 있는 급속 충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걸 다른 차들 전기차들에게도 다 개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앨런 머스크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좋은 그 일종의 시장 장벽을 없애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또 애널리스트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가 경쟁력 있는 해자 를 왜 없애려고 하느냐라고 했거든요. 근데
네.
해자라는 게 옛날에 중세 성곽 옆에 도랑 파가지고
네.
공격 못하도록 하는 걸 해자라고 하거든요. 이걸 워렌 버핏이 보통 회사를 투자할 때 강력한 해자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함부로 흉내 못 내는.
예. 그래서 네. 워렌 버핏의 이제 투자 기법이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바보 같은 투자법이다라고 또 앨런 머스크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워렌 버핏이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반론을 내놓고 여러 가지. 논쟁을 하는 게 요즘 해외 언론에서 얘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그런 해자를 왜 부수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앨런 머스크는 그 바보 같은 그 굳이 갖고 있을 필요 없는 해자입니다라는 거고.
예. 빨리 개선하고 혁신하는 속도가 더 중요할 뿐이지 굳이 그런 해자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예. 시간은 많지 않지만 짧게 하나만 더
네.
보죠. 인터넷 은행, 모바일 뱅킹 이런
네.
게 많아지면서 여기는 수수료가 많이 깎아지고 있는데
네.
실제로 창구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점점 더 비싸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럼 이건 싸지고 이건 비싸지니까 쌤쌤 이게 아니라 노년층은 인터넷 사용이 서투니까
네.
노년층이 더 수수료 많이 부담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네요.
상대적으로 이제 노년층들이 아무래도 높은 수수료와 대출 이자를 내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죠. 실제로
예.
그 송금이나 이런 계좌 이체뿐만 아니라 대출 이자, 예적금 이자마저도 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100만 원을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보통 창구에서는 2천 원의 수수료를 내는데 모바일이나
네.
이런 데는 공짜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예적금 가입해도 0.2에서 0.3%포인트 정도 이자를 모바일에서 가입하면 더 주거든요. 대출 같은 경우도 만약에 모바일에서 처리한다라고 하면 0.1에서 0.2%포인트의 금리를 내려주니까
네.
2억 정도 빌리면 한 최대 40만 원의 이자를 절약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노년층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르신들을 그래서 은행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은 내놓고 있습니다. 어르신 전용 창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연간 창구에서 이용하는 수수료를 뭐 20회 30회까지 무료로 해준다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어쩔 수 없는 이 정보 격차나 이용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 질문 보내주신 분은 청취자 최병길 씨인데요. 이분이 쓰는 신용카드는 지난달에 30만 원 이상 써야 이번 달에 영화관 할인을 받는 그런 카드인데 대부분의 요즘 카드들이 그렇죠. 근데 지난달에 비행기표를 사면서 30만 원 넘게 결제를 해서 이번 달에 영화표 할인을 잘 받았는데 여행 일정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 카드로 비행기표 산 걸 취소했다. 이제 그럼 여기서 내가 그 비행기 표 산 실적 때문에 영화 할인 받은 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 보내오셨어요. 예, 저도 재미있는 질문이고 궁금해서 카드 회사에 물어봤더니 지난달에 30만 원 이상 사용해야 되는 사용 실적이 필요한 카드인데 지난달에 카드로 긁어서 그 30만 원 이상을 맞춰놓은 걸 나중에 취소하면 취소한 그달 사용 실적에서 취소한 만큼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에 헬스클럽 등록할 때 20만 원을 결제했는데 그걸 취소하면 이번 달에는 그 20만 원 포함해서 50만 원 이상을 써야 이제 30만 원 이상 사용 실적이 생기는 겁니다. 카드 회사가 손해볼 일은 없겠죠? 예. 비슷한 질문으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카드를 긁었다가 취소하면 긁을 때 적립된 포인트는 다시 회수해 갑니까? 이런 건데요. 아니면 그냥 포인트는 그냥 줍니까? 이런 것도 궁금한 부분인데 당연히 다시 갑니다. 다시 가져갑니다. 만약 안 가져가면 저라도 회사 안 다니고 집에서 그 시간에 카드 긁고 취소하고 카드 긁고 취소하고 하루 종일 해서 포인트만 잔뜩 모아서 쓰겠네요. 예, 그래서 카드 결제 금액을 취소하면 쌓아준 포인트도 다시 회수를 해가는데 사실 카드 포인트는 카드 긁을 때마다 바로바로 쌓이는 게 아니라 월말에 그 카드 대금을 결제할 때 쌓입니다. 그러니까 월말 되기 전에 카드 긁은 걸 취소하시면 포인트는 아예 쌓이지도 않았으니까 취소하고 회수하고 할 게 없고요. 문제는 카드를 긁어서 월말에 결제까지 다 해서 포인트도 받았는데 며칠 후에 그 카드 결제를 취소했는데 하필 그 사이에 포인트도 소비자가 다 써버렸다. 그래서 회수할 포인트가 없다 그러면 카드사는 그냥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이번 달에 포인트 없으면 뭐 다음 달에 생기는 포인트에서 회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만약 그 고객도 마음 단단히 먹은 고객이신지 그 뒤로 카드를 아예 안 쓰시면 그럼 포인트가 적립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카드 회사는 기다리다가 나중에 카드 유효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 그때도 회수가 안 되면 그 회원의 결제 은행 계좌에서 그 포인트 결손분만큼 돈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카드 회사로부터 우리가 포인트를 떼먹을 수는 없다. 그런 거고요. 뭐 그게 정확한 계산이니까 그렇게 해야겠죠.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금융소비자 네트워크의 김준하 사무국장 모시고 두 개의 인터넷 은행들 생긴 이후에 우리나라 금융환경 어떻게 바뀌었는지 쭉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터넷 은행이라는 게 예전에 생길 때 365일 24시간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예금도 되고 네. 대출도 되고 은행 거래가 다 된다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네, 사실 뭐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사실 은행이라는 거는 어떤 업무를 보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인터넷 은행도 은행 법에 따라서 설립된 은행인데 다만 이제 어떤 방식을 써야 되느냐. 이제 전자금융거래 방식이라고 해서 모바일이나 ATM 이런 인터넷 환경에서 쓸 수 있는 이런 환경만을 이용한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은행이 창구가 있는 이유는 뭐 은행 창구에 가서 직원하고 얘기해야 마음도 편하고 설명도 뚜렷하고 한 것도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는 통장 만들고 대출할 때는 본인 확인을 하고 신분증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것도 해야
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창구가 있었던 건데
네.
인터넷 은행들은 아예 창구가 없으니까 이것도 뭐 절차를 이런저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동원했어요.
예, 보통 이제 그 창구를 방문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대면 거래라고 하는데 인터넷 은행 같은 게 이제 비대면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가입 절차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의 휴대폰 신분증, 그다음에 이제 뭐 은행 계좌 같은 이런 정보들이 좀 필요하고요. 은행별로 조금 다른데 이제 처음 만들어졌던 K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앱 깔고 휴대폰 본인 인증하고 이런 건 이제 일반 인터넷 가입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본인 명의의 타행 계좌를 통해서 K뱅크에 입금을 하거나
네.
아니면 그것도 싫다라고 하면 그 상담원하고 영상 통화를 하면 예, 종료가 됩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톡 이런 프로그램
예, 예.
있잖아요. 이런
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 절차는 거의 비슷한데 마지막에 최종 단계로 내가 내 계좌를 지정해 주면 카카오뱅크에서 계좌에다 입금을 해줍니다. 이런 정도 입금을 해주는데요. 네. 이때 이제 입금자 명이 이제 비밀번호가 되는 거죠. 네. 이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계좌 가입이 승인이 되는 거죠.
아, 예전에 그러니까 기존 은행들이 본인 확인 다 하고 만들어 놓은 인터넷 뱅킹 계좌에다가 네. 거기다가 저희가 돈 넣는데 얼마 넣게요? 맞춰보세요. 해서 진짜 맞추시면 어이, 그 고객 맞으시네? 이런 그렇죠. 거고.
입금자 명을 여러 가지로 써놓는 거죠. 그 네. 입금자 명을 등록하게 되는 거죠.
네. 처음에는 뭐 17원을 보내주기도 하고 뭐 21원을 보내주기도 하고 금액 맞추라고 했다가
네.
너무 아까운데 17원씩이나 보내드리는 게 그래서 1원만 보내주고
예, 현재는 1원입니다.
1원만 네. 보내주고 그리고 입금자명을 저희가 뭐라고 했게요? 뭐 호랑나비 이러면 그거 맞춰보세요 하는 그런 방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어요. 아, 이것도 머리 많이 썼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인터넷 전문은행 만드는 게 야 이렇게 신기하게 비대면 할 수 있다. 이거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네. 기존 은행들도 좀 분발해서 다양한 서비스 만들어라. 이른바 매기 효과를 좀 거두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네.
게 어떤 게 생겼을까요?
사실 가장 컸던 게 일단 그동안 이제 모바일 앱하고요. 이제 사용 환경. 보통 이제 은행 4시에 마감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너무 붐비고 하니까 직장인들을 잘 이용 못했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 중금리 대출이었습니다. 기존의 은행들은 고신용자 대상 저금리 대출만을 했었고
네.
다른 분들은 대부분 다 이금융권의 고리대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었는데 이런 것들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상품들을 만들었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제 전체 모바일 금융 시장에서 카카오뱅크, K뱅크 출범하고 난 이후에 작년 통계를 보면 그 2016년보다 2017년이 거의 이런 대출 규모로 따지면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의 대출 실적?
전체 이제 모바일 대출 실적. 이제 기존 은행들도 모바일 대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말은.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럼 금리가 얼마나 좀 싸게 대출이 됐느냐, 은행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네.
그거일 텐데.
사실 이제 금리 면에서는 처음에 출시되고 출범됐을 때는 굉장히 금리가 저렴하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요. 실제 이제 최근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음 출범했던 카뱅이나 케뱅 같은 경우는 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추세에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 시중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금리를 좀 낮추다 보니까 거의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금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은행이 조금 더 높은 편이지만
네.
대출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기 어려운 게 인터넷 전문 은행 생기기 전과 그 후에 은행들의 대출 금리나 대출 예대 마진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면 될 텐데
네.
그게 그냥 시중 금리가 낮아져서 낮아진 건지 아니면 시중금리가 그렇죠. 오르는 바람에 올라간 건지 다른 이유로 예대 마진이 줄어든 건지 인터넷 은행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를 알 수 없잖아요.
예, 사실 뭐 그동안 대출금리 상승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은행연합회에 공시되어 있는 자료가 있긴 하지만 이게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알기는
그렇겠죠.
좀 어렵다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매기 효과가 이게 측정되지는 않는다.
네,
그래도 과거에 없었던 중금리 대출, 과거에 은행 가면 뭐 5% 안쪽에 싼 이자 대출은 있고
네,
거기 저
그렇죠.
20% 가까운 이자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 건 또 은행은 잘 안 하려고 그랬고
네.
근데 이제 10%대 초반에 중금리 대출을 은행이 좀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네.
그건 좀 나타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두 군데 인터넷 은행을 비교해 보면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사실 고신용자 대출 위주로 지금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금리.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K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금리 전용 대출 상품을 따로 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상품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금리 대출 규모로 따져 보면 전체 대출에서 현재 한 40% 정도 점유하는 걸로 예.
전체 대출의 40%는 중금리 대출을 하고
그렇죠.
있다?
K뱅크 전체 대출의 40% 정도만이죠. 사실 원 취지가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인데
네.
그거에 비하면 중금리 대출 규모는 아직 너무 작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비중은 보면 각자 기대 수준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절반 가까이를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초기 비중에 비해서 줄었다 이것도 이제 또
그러고 있어요.
문제점으로
처음에는 중금리 예, 대출 많이 받다가
예, 거의 절반 정도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예.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데 왜 그런답니까? 왜 점점 더 늘리지 않고 해보니까 중금리 대출이 별로 수지가 안 맞거나 위험하거나 그랬던 모양이죠. 인터넷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업이라는 게 네.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리스크 관리가 조금 어려운 고위험 군에 대해서는 대출을 좀 줄이려는 경향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자본금 규모가 인터넷 뱅킹이 조금 인터넷 은행들이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금리 대출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신용평가 시스템이 필요한데 아직 거기까지 개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고 나서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들고 개발하려고 그랬나 봐요.
그렇죠. 이제 자료를 조금 더 축적하면 조금 더 고도화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사실 그 비용이나 이런 측면을 보면 사실 그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 제2의 인터넷 은행 내놓을 때 이 친구들이 이런 걸 좀 해줄 걸로 예상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니 제3의 인터넷 은행을 또 투입하는 겁니까? 지금 당국의 고민은 그런 거예요?
일단은 뭐 두 군데가 있지만 시장 네. 점유율은 1%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고민의 시작점이고요. 5월 2일 날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기존의 은행법에 의한 은행보다 또 다른 은행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 전문 은행일 수도 있거든요. 이 네. 부분은 이제 기존의 은행들이 너무 관성화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 투입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좀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자. 뭐 예. 이런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3의 인터넷은행은 정부에서 하겠다는 게 확정됐어요?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검토 중이고요. 거의 예. 이제 참가자가 생기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시장 규모로 봐서는 충분히 제3의 은행이 들어오더라도 승산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은행 시장 네. 다 가져가면 뭐 그 꽤 큰 시장이니까요. 뭐
사실 그거야. 다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장은 크긴 한데.
그렇죠. 일단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 4% 정도 점유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는 1%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성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요.
저도 인터넷 은행 두 곳에다 계좌를 만들긴 만들었어요.
네.
잘 안 쓰게 되더군요.
예, 사실 저도 이제 계좌는 다 만들어 놨는데 네. 주로 쓰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체크카드를 이용한 시스템이고요. 또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네. 여기에 이제 그 특정 이미지들이 좀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캐릭터 이런 것들.
예,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좀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 젊은데.
네.
예, 금융소비자 네트워크의 김준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